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북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8월 17일 미국에서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이른바 2+2가 개최되어 일본 측에서는 코노타로 외무 대신과 오노데라 이츠노리 방위 대신이 미국 측에서 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동 발표의 개요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우선 일미 동맹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첫 2+2 개최를 환영한 후 북조선의 핵 개발과 ICBM 발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정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엄격해지는 가운데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의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으로 계속 이어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략 환경과 관련하여 내 장관은 북조선 동중국해, 남중국해 정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강력한 관여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북조선 정세에 대해서는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새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엄격하고 전면적인 이행을 포함해 북조선에 대한 압력 강화를 더욱 진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본과 미국, 일본, 미국, 한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더욱 큰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으로서의 방위태세의 강화와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도요다 자동차와 자동 운전 자동차를 탄 저희의 체험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요다 자동차와 자동 운전 자동차를 탄 저희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도요다, 닛산, 이수즈 자동차 등 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도요다 자동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일본 최대의 생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차로 불리울 만큼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도요다의 이름은 현재의 도요다의 전신인 도요다 자동 직기 제작소를 창업한 도요다 사키치 씨의 성입니다. 도요다 사키치 씨는 독학으로 수많은 기계를 발명한 유명한 발명가입니다. 도요다 자동차의 기원은 1933년 9월에 도요다 자동 직기 제작소 내에 자동차부가 개설된 때부터라고 합니다. 직기 제작에 있어서 주조, 기계 가공 기술 등의 경험을 살려 연구 기간을 거쳐 1935년에 화물차를 발표했으며 이듬해 1936년에 일본 최초의 대량 생산 승용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도요다 자동차는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여 작년 도요다가 국내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수는 무려 1200만 대를 넘는다고 합니다. 도요다 자동차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동차의 성능과 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단 출고해서 판매한 후 고장이 적은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 호평이 되어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서 세계 판매량 1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97년에 도요다는 엔진과 전기 전동기를 이용한 조공예차인 하이브리드의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을 하고 환경 선진 기업으로서의 인상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요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 외에도 수소 엔진, 자동 운전 체계 등의 최첨단의 기술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차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북조선에서도 고장이 적고 연료 비용이 적게 되는 도요다 자동차의 인기는 아주 높지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도요다 승용차를 보며 일본을 떠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다는 마치도 달리는 국기와 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입니다. 최근 일본의 자동차 회사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기술 개발을 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운전 체계를 장착한 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전하며 달리고 있는 때에 갑자기 사람이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멈춰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므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최근 발표된 도요다의 자회사인 수바루의 자동 운전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차의 연료 소비율은 1리터당 30.2km를 달릴 수가 있으며 니켈 수소 축전지와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차의 출발 시에는 축전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전기 전동기만으로 달리기 때문에 전혀 소음이 없습니다. 차는 가속하기 시작하면서 엔진이 자동적으로 동작하면서 달립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부터는 차가 저절로 상황을 판단하여 고속 운전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차를 타기 전 저는 자동 운전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도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는 앞뒤 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달렸고 뒤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차도 감지하면서 능숙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속도와 거리, 차선을 탈선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도 순조롭게 달리는 차를 보았을 때 북조선에서 겪은 체험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을 때 목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자주 탔습니다. 그때에 목탄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북조선에서 목탄으로 달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던 제가 일본의 자동 운전 체계를 장착한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기까지 한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자동차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강력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주 28일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분 후인 5시 58분에 탄도미사일을 감지하고 6시 2분에는 미사일이 통과한다고 예상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경보를 알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일본은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태의 대응 능력이 높고 대단한 나라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은 도요다 자동차와 자동 운전차를 탔던 저의 체험에 대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4일 북조선의 여섯 번째 핵실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3일 날에 일본 시간 오후 12시 29분에 북조선은 작년 9월 9일 이래 여섯 번째나 되는 핵시험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핵시험은 규모로서 보면 최대한 그 규모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 방위선의 분석에 따르면은 약 70킬로톤 그런 정도 규모까지 되었다고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북조선은 9월 3일 날에 오후 일본 시간 오후 3시 30분에 준대 보도란 것은 방송했었습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란 것은 발표를 하다가 이번 핵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북조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장착용 그런 수소탄을 좀 시험을 좀 성공적으로 당행하였다고 그런 식으로 좀 선면이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이번 핵시험을 한 것은 성공했다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식으로 보는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북조선이 수석탄 시험이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사회로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핵시험을 한 것은 7월 달에 두 번 북조선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좀 성공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그 기초로서 그 ICBM의 위력 있는 그 핵탄도란 것을 가지게 되도록 이런 것을 좀 그 목적으로 시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큰 목적으로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ICBM의 완성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완성하기 전에 막아야 된다고, 만약에 그 트럼프 정권이 그 진지하게 생각할 때는 빨리 무조건으로 협상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러한 메시지를 좀 트럼프 정권에게 보내려고 하는 막 이러한 목소리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핵실험을 좀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이번 핵실험을 좀 했던 그 후로 3일 날에 오전에 북조선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치급 3위원회를 좀 개최를 했었고 이 3위원회 자리에서 핵실험을 좀 진행하는 도의를 하다가 사무위원회 결정서라는 것은 채택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면론서에 서면을 좀 했다고 그런 식으로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으로 했던 겁니다. 이때까지 다섯 번그 핵실험을 해왔을 때는 전치국 사무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했고 그것은 그런 그 사무위원회 자리에서 핵실험에 관한 도의가 나오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면론서에 서명됐다는 것은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사무위원회를 좀 개최를 했기 때문에 핵실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도의를 했다는 것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전직국 사무위원회에서는 작년 5월 달에 개최된 제7차 조선노동당 단대회에서 제시한 부분별 투쟁 과업이란 것은 투쟁 과업을 좀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 판도와 대책을 도의했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사무위원회를 좀 개최되었기 때문에 핵실험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후에 해야 되는 과제에 관한 그런 도의도 했고 뭔가 좀 결정도 됐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과제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물론 남북 대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견제 건설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견제 건설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외국 자본으로 좀그 받아야 되고 세계 비핵화라는 것도 과제 하나로서 좀 나왔던 것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 좀 도의가 된다면 그 후에 북조선이 역시 남북 대화를 좀 재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월 4일 날에는 이른바 14 공동선언의 요르트 10주년이 좀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하에서 북조선이 이러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그렇다면 한국이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남북 대화 실현될 때는 조선반도의 전체적 분위기가 군사적 긴장으로부터 대화 분위기로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9년의 히트곡 시나링고의 여기서 기수해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링고의 여기서 기수해줘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 의회에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효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스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우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n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 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 문제 대책 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양이 바람도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